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강력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티오피아인 수백만 명이 심각한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최근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가격 단체 알샤바브와의 전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데살렌 총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언론과 야당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의회를 100%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의 개혁을 촉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데살렌 총리는 에티오피아 정부는 인권과 통치체제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약속은 진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반대 주장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일부 유력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의 99%가 이번 이란 핵 합의를 좋은 합의로 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거듭되는 설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은 사창가로 내몰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신매매 현상은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한 산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이민자들과 장애인,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188개 나라를 인신매매 실태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최근 50여 년 만에 국교를 회복하고 있는 쿠바가 종전의 최하 등급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3년째 3등급으로 지정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 등 23개 나라가 올해 최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위협에 대비해 IS 안전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일간 휴리에트는 안전지대가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의 98km 구간에 폭 40km 지역에 설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27일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의 안보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하지만 미국과 터키의 군사공동대응이 이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의 안전지대 설정 논의는 터키 정부가 최근 ISIL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24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공습을 가한 데 이어 미국 주도 연합군의 터키 남부 공군기지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스의 5년간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28일 시작됩니다. 유럽의 실무관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리스의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폭넓은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토대로 그리스 장관들과 유럽연합, 국제동화기금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본격 협상이 이번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는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백성원입니다.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는 추석 명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횃불을 푸실 수 있도록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3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또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13년 연속 최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강제 노동과 성적 인신매매가 자행되는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강제 노동은 정치적 압박 제도의 일부라며 현재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비위생적인 생활 조건 속에서 구타와 식량 부족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처한 강제 노동 환경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 위험한 기후 조건 아래 지나치게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히 철저한 감시 속에 소통을 제한받고 있으며 비자를 압수당하고 상호 감시가 의무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임금의 90%까지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갈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만을 받으며 그나마도 귀국할 때까지 손에 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며 이들이 국경을 넘자마자 마약을 강제 복용하거나 구금 혹은 납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제한받더라도 매춘이나 가사노동 혹은 강제 결혼을 통해 농사일을 강요받으며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추방돼 강제노동과 사형선고 등 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고 근로자 파견 국가와 투명한 양자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작업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을 13년 연속 1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들에 포함시킨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매매와 강제노동 피해자인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어제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대하는 한국과 북한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데요.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엔 이른바 주적에 대한 승리를 통해 체제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등 3명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6.25 한국전쟁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개월 만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잠시 전쟁이 중단된 것일 뿐 6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바라보는 남북한의 시각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침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싸워 이긴 승리의 날이라고 주장하며 전승절, 즉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 차례의 세계 대전과 맞먹는 이 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무력 침범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타승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노병대회까지 개최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 노병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백두산 대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차 넘쳤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승절이라 주장하며 치켜세우는 건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전승 기념일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고 반제국주의와 반미선전의 극대화를 위한 기념일로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이걸 자꾸 부각시키는데 그래서 뭐 담배마저도 727이라는 담배가 나올 정도로 도처의 727에 대한 상징을 휴전이 아닌 전승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걸 보면은 김정은 시대의 전승을 크게 부각시켜서 리더십에 좀 플러스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내부의 적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속에 이득을 얻고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뭔가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죠 뭐.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선 6.25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인 만큼 북한처럼 정전협정일을 크게 부각시키진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북한의 기습 남침을 두고두고 기억하자는 취지라는 해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전쟁 당시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도움을 준 유엔군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등의 행사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외부의 강한 적, 즉 미국이라는 주적과 싸워 물리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 시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주적으로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미국한테 승리를 했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줘야 김일성 정권 자체가 정당화될 따릅니다. 일단 진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만들어줘야 김일성 유일 정권이 정통성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를 소위 그 성전 기념일로 삼는다. 미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이긴 날이라고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정 박사는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주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준 뒤 미국에 대해 승리했다고 보여줌으로써 김일성 조선이 위대한 나라라는 걸 세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 62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기념식과 행동으로 이날을 기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기념일을 맞아 3년에 걸친 한국전쟁 기간 중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념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후 매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에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과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회풀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6일 한국 KBS 방송의 일요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번 추석 때 특히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회포를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홍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라며 남북한이 만나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그 금강산에서 북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또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홍 장관은 북한이 원하는 현안과 한국이 중시하는 현안들을 고위급 접촉이든 실무회담 형식이든 만나서 풀어야 한다며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선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사전 준비와 그만큼의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최근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남북 간 인식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북측 지역에 있어 북한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북한과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만큼 남북 간 합의가 북한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한국의 입장이 맞섰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달 5일 방북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효 여사를 한국 정부의 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 뉴스 김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벗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미국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 과정은 미국의 유연함을 보여준 좋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헌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북핵특사는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란 핵협상 타결에서 보여준 미국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demonstrates our flexibility. When the DPRK makes the decision,
사일러 특사는 이란 핵협상 타결은 상대방이 타협 의지를 갖고 있을 경우 미국의 협상 의지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예라며 북한이 다른 선택을 결정하면 미국도 유연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미국은 오랜 기간 다른 입장에 있던 상대방과 해당 현안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 길을 선택하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가까운 미래에 북한과 접촉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으로부터 대화를 거부당했고 한국도 같은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박과 대화라는 이른바 투트랙 대북 접근법에 대해선 일관성을 강조해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특히 압박은 북한 지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핵 개발 진전을 막고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일러 특사는 한국에 이어 28일 중국 그리고 30일엔 일본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사일러 특사의 이번 순방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사일러 특사는 베이징에서 중국 측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샤오첸 신임 외교부 한반도 사무부대표와 협의합니다. 사일러 특사의 일본 방문 땐 한국의 김건 단장도 도쿄를 찾아 31일 일본의 육자회담 차석 대표인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과 3자회동을 갖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계기에 열린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 관련 대화 거부와 하반기 도발 가능성, 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 그리고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이런 연쇄 접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련의 협의를 통해 현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본부장도 지난 19일부터 닷새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 당국자와 조야 인사들을 두루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김 대표와 통화해 자신의 방중 결과와 김 대표의 방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북핵과 관련한 북한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화와 도발 가능성이 모두 있는 데다 북중 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을 한층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중 간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긍정적 계기로 살려나가야 한다는 공통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과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등 북중관계와 북핵에 큰 영향을 미칠 계기가 잇따르는 향후 몇 달간이 북핵 문제 전개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어제 27일로 정전 62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1950년 12월 수많은 북한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한 미군의 흑남 철수작전입니다. 당시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한 미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원 2명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루니 씨가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윌슨 센터를 방문해 당시 생생한 기억들을 회고했습니다. 루니 씨는 이후 미 해군 제독까지 지냈는데요. 루니 전 제독은 흑남 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구출 결단을 내린 라루 선장과 자유를 위해 용감히 탈출한 북한 피난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의 윌슨 센터 증언을 김영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에
흥남 철수의 상징적인 노래 굿세어라 금순아를 듣고 계십니다. 1950년 12월 23일 미 상선 메리디스 빅토리아호는 흥남 부두의 마지막 남은 피난민 14,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당시 메리디스 빅토리아호의 1등 항해사로 피난민 구출에 참여했던 로버트 루니 전 제독은 구출이 매우 악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And this is in the middle of winter, freezing cold out there. The Chinese were firing.
한겨울 강추위 속에 중공군이 흥남부두로 포탄을 쏘며 진격해오고 미군이 이를 방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구출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민 구출에 나선 건 레너드 랄루 선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he just responded to the army representatives. He said, "I will take my ship in and I will."
당시 미 육군 제10군 단장인 아몬드 장군은 위험한 상황 때문에 라룰 선장에게 명령이 아닌 구출을 자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라룰 선장은 주저하지 않고 이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임무가 탱크와 무기 등 미 군수품들을 운반하는 것이었고, 선박은 승무원을 제외하면 12명만을 더 태울 수 있도록 제조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베테랑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랄루 선장은 피난민들을 태울 수 있도록 선체 일부를 개조시킨 뒤 바로 부두로 향할 것을 선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전쟁이 끝난 뒤 성 베네딕토의 수도사로 헌신한 랄루 선장에게 당시의 심정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the answer is in the Holy Bible, and with that he reached over and he touched the Bible and he said the answer is here. No greater love hath a man than to lay down his life.
랄루 선장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란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9절을 따라 그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런 랄루 선장의 결단에 따라 피난민 14,000명을 모두 태우는데 12시간에서 13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특히 피난민들을 서둘러 배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당시 유일하게 아는 한국말인 빨리빨리를 반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One word we all learned in Korean was 빨리빨리, and that meant faster, faster, because
삶과 죽음의 선상에서 피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탔고 배는 큰 사고 없이 23일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엔 피난민들을 위한 보온장치나 마실 물이 전혀 없었고 갑판 안엔 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 안엔 전쟁에 끌려간 젊은이들 대신 노인들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다수였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큰 겉옷으로 푹 감싸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the elderly men who were coming aboard carrying children wherever they could. And I always remember some of the older men with huge coats and under the coats would be a child.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피난민들은 오직 자유에 대한 소망으로 잘 버텼고 배는 사흘을 항해한 뒤 부산을 지나 26일 거제도에 안착했습니다. 루니 전 제독은 사흘간의 항해 기간 동안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신부들이 선원실에서 아기 5명을 출산했고 선원들은 한국말을 잘 몰라 이름을 김치 1, 2, 3, 4, 5로 붙였다는 겁니다.
We named each of them Kimchi 1, 2, 3, 4, and 5.
14,000명의 피난민 구출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도 찾기 힘든 기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후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영웅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니 전 제독은 흑남 철수의 진정한 영웅은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을 떠난 북한의 용기 있는 피난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rue heroes in this case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When you realize what they did to sacrifice everything.
피난민들은 해방 후 5년간 공산주의 밑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직 자유를 위해 탈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기여한 진정한 영웅들이란 겁니다. 루니 전 제독은 이어 흑남 철수는 폭격과 사살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도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소중한 의미를 일깨워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랄루 선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He said, God's hand was at the helm of my ship. So that
하나님의 손이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의 키에 임했던 겁니다. 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랄루 선장이 훌륭한 뱃사람일 뿐 아니라 위대한 가치와 사랑의 소유자였다고 말하는 루니 전 제독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집안에 걸어놓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서울의 한 구청이 탈북자 등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과 또 장수 사진을 촬영해주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서울 구로구청인데요. 곱게 단장한 다문화 가족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리저리 자세를 잡아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다문화 가족들의 가족사진과 장수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 사례를 본 한 주민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구로구청 보육지원과 다문화 지원팀의 신순자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족 사진으로 하나 되는 날 사업이라 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주민 참여 예산에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공모에 돼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돼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찍어주는 가족 사진과 영정 사진, 그러니까 어르신 사진이라고 하는데 찍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다문화 가족 사진 찍기 그 첫날. 첫날인 만큼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가족도 있고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화장과 머리 모양으로 멋을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빠와 한국인 엄마 그리고 두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온 이 가족은 줄무늬 상의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왔는데요.
우리 원래 방글라데시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사진 없어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러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우리 들어가면은 우리 애기들이 보려고 사진 찍었어요.
집안에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한 15년 했는데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가족 사진이 찍는다는 듣고 오게 되었어요.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어 있다는 게 그게 손님들이 와도 왜 가족 사진이 없냐고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젠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좋네요.
중국에서 온 손황 씨는 사진도 찍고 이곳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아이들 커가면서요. 얼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저희도 늙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추억 뭐 될 만한 기념품 남기려면 뭐 가족 사진이 최고죠. 근데 저희 저소득 가족한테 뭐 가족 사진 찍는 것은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청에서 무료로 가족 사진 찍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구로구민으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화장도 이쁘게 해주시고요. 저희 딸께서 엄마 이쁘다 했어요.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사진도 이쁘게 찍어주시고 지금 보니까 액자도 크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액자 받아서 집에서 어디다 걸어놔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온 엄마와 한국인 아빠, 개구쟁이 두 아이들까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다문화 가족에서 연락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족에서 사진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진 한 장 한복 입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가족들 보면서 이렇게 즐겁게 헤쳐나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 소중함을 알 수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한복 입어서 사진 찍으면 귀여워. 좋아요.
다문화 가족들이 이렇게 곱게 차리고 가족 사진을 남길 수 있기까지 구로구 관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지역 내 사진관과 미용실, 미용학원 등에서 무료로 지원을 나왔습니다.
여기 다문화 가족분들께 사진 촬영하시는데 이쁘게 메이크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야외에 가셔서 이제 맛있게 점심도 드시고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해드리고는 있지만 포인트는 드리고 있죠. 눈이나 입술 같은. 당연히 보람있죠. 이분들의 성향도 너무 좋으시고 이런 분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행복한 것 같고 나누면 좋은 거잖아요. 이뻐지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더 행복하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제 마지막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쁘게 촬영하면은 이제 뭐 촬영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보람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이라 그러면은 이제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가족들이 이제 아름다워 보이고 화목해 보이는 게 그게 제일 이쁜 매력이어서 네, 네. 그게 이제 찍기가 좋죠.
구로구에는 약 53,191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관내 거주 저소득 다문화 가족과 만 65세 이상 다문화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았고요. 자녀 3 이상의 다자녀나 장애인이 있는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순자 팀장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웃나라와 이제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다문화 교류팀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좀 여러 가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인권 증진, 다문화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증진을 시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 그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 해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그 프로그램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R과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두 차례 공격을 가했습니다.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프리카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동아프리카 첫 번째 순방국인 케냐 방문을 마치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직접 공항으로 나가 오바마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네. 27일이 에티오피아 방문 이틀째였죠. 오바마 대통령, 데살란 에티오피아 총리와 이날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죠?
두 지도자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과 민주화,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남수단과 소말리아 사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에티오피아를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미국이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인권 문제도 강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의 언론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의견이 보장돼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며 데살렌 총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동아프리카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맞서 싸우고 또 소말리아의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핵심 동맹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는 것에 때맞춰 동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4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26일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이 폭탄 공격을 받아 13명이 사망 가운데 이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케냐 방문을 마치기에 앞서서 나이로비에서 케냐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했는데 어떤 점을 강조를 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국민들에게 한계가 없다며 강력하고 투명한 민주주의, 경제발전, 그리고 평화와 화해의 미래를 위해 폭력을 거부하는 강력한 국가정체성이 케냐의 미래를 결정하는 3대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케냐가 공직자들의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 케냐의 남녀 평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 얘기는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서 4,500명의 케냐 젊은인들을 상대로 행한 연설에서 나온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케냐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컸지만 현재는 그 반대가 됐다며 한국이 성공한 일을 케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어떤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28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아프리카연합 본부를 방문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에서 연설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아디스 아바바에 머무는 동안 케냐와 우간다,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연합 지도자들을 만나 남수단 내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에서는 2014년 12월 이후 살바 키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반군 세력의 유혈충돌로 수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본부 방문을 마친 뒤 워싱턴을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 국무부가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사창가나 불법 장소에 팔려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1등급, 2등급 그리고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등급 국가는 해당 국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않고 또 개선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를 말합니다.
예, 짧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3등급 국가 인신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해당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국가를 가리키는데 말이죠. 어떤 나라들이 3등급 국가로 뽑혔나요 그럼?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는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등 23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이 3등급에 속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왜 이렇게 인신매매 상황이 계속해서 나쁜 국가로 꼽히는 걸까요?
관측 통들은 정치범 수용소와 탈북자 문제로 인해 북한이 13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8만에서 12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무르면서 강제결혼이나 성매매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3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바뀐,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간 그런 국가도 있다고요?
네, 쿠바와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은 3등급에서 2등급 감시대상국으로 분류 범주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쿠바는 최근 정치범을 석방하고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엔 중동의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과 이라크 내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서 공격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24일 공군 F-16 전투기 석대를 동원해 시리아와의 적경지역인 킬라스주 일대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터키가 ISIL 공습에 참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인데요.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맹국이지만 ISIL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3일 터키군 한 명이 ISIL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섰는데요. 이어 지난 25일에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에 있는 칸달산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곳은 터키에 맞서 자치를 요구해온 쿠르드 노동자장, 즉 PKK 근거지가 있는 곳인데요. PKK에 대한 터키 공습은 2013년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처음이고요. 터키 정부는 PKK의 대피소, 방공호, 또 저장소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PKK, 지금 쿠르드 노동자당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네, PKK는 지난 1970년대 세워진 무장단체인데요. 터키 남쪽, 또 이라크 북서쪽, 시리아 북동쪽, 그리고 이란 북서쪽에 걸쳐있는 쿠르디스탄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유럽연합 등은 PKK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무장항쟁을 벌였는데요. 지난 2013년 터키 정부와 평화협상에 합의하고 휴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전은 깨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PKK는 평화협정은 이제 파기됐다며 반격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PKK는 성명을 통해 터키의 공습에 의한 휴전은 더 이상 의미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쿠르드족 밀집적인 터키 농남부 디아르바키르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터키 정부군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터키군 당국은 이번 공격이 쿠르드 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과 싸우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자치정부 병력이죠. 페시메르가의 훈련과 또 장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터키의 이 PKK 공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죠?
미국은 터키군이 테러단체를 공격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PKK가 테러단체임을 재확인하면서 터키가 PKK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 동맹체인 나토가 28일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터키가 이 회의를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순위파 무장단체 ISR과 쿠르드족에 대한 군사공격을 개시한 터키 정부가 이번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요. 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최근 테러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안보 위협을 받는다며 전체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나토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 28개 동맹국 대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1949년 창설된 나토는 영토 보전과 안보의 위협을 받는 회원국은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터키는 지난 1952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예. 터키는 또 시리아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소탕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설정할 계획이라고요?
네, 터키 언론과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터키 정부는 터키와 국경을 접한 시리아 북부 지역에 극렬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배제한 일종의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시리아군의 비행금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가 또다시 분할될 수도 있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졌습니까?
보도에 따르면요, 이 안전지대는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일대에서 동서 약 90km 또 폭 40에서 50km의 구역이며 터키와 미국이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중국 증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증시가 27일 폭락했습니다. 중국 증권시장의 동향과 시세를 알려주는 상하이 증시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 24일보다 345포인트 내린 37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이 무려 8.5%에 달했는데요.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업종을 대표하는 우량주를 뽑아 개별 주가를 선준하는 선전 성분지수도 7.59% 하락했고요. 정보기술 IT 관련주들이 많아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창业板 지수도 7.4%나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뭐 수치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군요.
그렇습니다. 상하이 지수의 경우 8.8% 폭락했던 지난 2007년 2월 27일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또 지난주 4,100선까지 재돌파하면서 상승세를 기록했던 상하이 지수는 이날 오전에 2%대의 하락폭을 기록하다 오후 2시쯤 낙폭이 확대되기 시작해 결국 3,8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중국 증시 전반을 보면요, 2,247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반면 주가가 오른 기업은 77개에 불과했습니다.
예.
특히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통신회사 유니콘과 금융기관인 통신은행,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 등 대기업을 비롯해 1,500개 기업의 주가가 하루 하락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뭔가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27일 발표된 6월 산업이익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른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 폭락의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는데요. 홍콩의 항셍지수는 3% 넘게 떨어졌고요. 일본 도쿄의 니케이 평균 주가도 0.95% 내렸습니다. 또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0.35% 빠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5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1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26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와 개성 모두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고 두 지역 모두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은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최저 21도, 최고 33도, 장진과 해산 모두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장진은 최저 14도, 최고 26도, 해산은 최저 20도,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선봉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에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는 21도, 최고 27도, 원산은 구름이 조금 보이고 최저 24도,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에티오피아가 강력한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하일레 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티오피아인 수백만 명이 심각한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최근의 경제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알샤바브와의 전투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데살렌 총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에티오피아 정부는 언론과 야당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의회를 100%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의 개혁을 촉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반대 주장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공화당 일부 유력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 세계의 99%가 이번 이란 핵 합의를 좋은 합의로 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거듭되는 설득과 증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많은 여성들은 사창가로 내몰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인신매매 현상은 주로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한 산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이민자들과 장애인, 소수계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188개 나라를 인신매매 실태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최근 50여 년 만에 국교를 회복하고 있는 쿠바가 종전의 최하 등급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3년째 3등급으로 지정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시리아, 이란 등 23개 나라가 올해 최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위협에 대비해 IS 안전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일간 휴리에트는 안전지대가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부의 98km 구간에 폭 40km 지역에 설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관리는 27일 안전지대를 설정함으로써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의 안보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의 안전지대 설정 논의는 터키 정부가 최근 ISIL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앞서 24일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공습을 가한 데 이어 미국 주도 연합군의 터키 남부 공군기지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스의 5년간 구제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28일 시작됩니다. 유럽의 실무관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상에서는 그리스의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폭넓은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실무협상을 토대로 그리스 장관들과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본격 협상이 이번 주말부터 진행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협상이 늦어도 다음 달 20일까지는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날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2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